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 한 지가 오래됐죠? 11장 7절까지 했는데 이제 8절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서부터 12절까지 5절인데 제일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그냥 정신없이 읽느라고 못 봤죠. 무슨 단어가 제일 많습니까? 땅.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라는 단어가 거의 절마다 나와요. 그렇죠? 자, 확인해 볼까요? 8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9절, 주리라고 하신 땅. 또 꿀이 흐르는 땅에서, 또 차지하려는 땅은 나온 애굽 땅과, 11절 차지할 땅은, 12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또 12절 주시는 땅이라. 거의 절마다 뭐 겹쳐져서 나오죠. 한 10여 차례 9번 내지 1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건 문장상으로도 좀 어색한 문장이죠.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라도 절마다 한두 번은 꼭 땅, 땅, 땅을 강조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보통 땅을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데 그 앞에 하가 붙으면 그 땅이 됩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뭣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는 현장이에요.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땅은 좋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개념 없이 만들었습니까? 나빴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여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우리 주일날에도 잠깐 봤지만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토브,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그런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채소와 열매들이 저절로 자라도록 원래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불순종이라는 죄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변화한가 하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세요. 인류에게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자연계 속에서 땅이에요. 그 좋았던 땅이,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한 아름다웠던 땅이 그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저주의 결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와 땀을 흘려 열매를 스스로 거두어서 먹도록 바뀝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땅을 지을 때는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인류의 타락과 함께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제목하기를 밭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원래 씨의 비유입니다. 씨. 거기에 뭐가 떨어지죠? 밭에? 씨가 떨어져요. 씨. 씨는 창세기부터 쭉 누구를 일관되게 지향하고 또 통일 있게 설명했는가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씨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손, 씨,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 씨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땅이 옥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이 저주받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1장의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도 그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자, 8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잠깐 앞을 보실까요?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묘사할 때 무슨 백성이라 그러냐면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 백성. 약속을 한 백성이라 그 뜻이죠. 자,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초는 뭘까요? 왜 우리와 언약을 하시나요? 왜? 깊이 생각할 거 없이 이런 신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결혼식을 하죠. 그걸 결혼식은 사실상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의 순서가 있고 반지가 나뉘어지고 증표가 오고 갑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뭔가요? 상호 간의 사랑이죠. 예.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을 들라면 그래도 아가페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겁니다. 세상 사랑은 참 이기적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마저도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은 섬찟할 정도로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 간의 사랑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죠. 요즘 그 결혼 조건을 이렇게 열관 목록들을 지다 보면 제일 1위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돈이에요. 돈만 많으면 나이 차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대요. 어쨌든 일찍 죽을 거니까. 무서운 얘기죠. 정말 순수한 사랑만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 사랑에도 보면은 부모의 이기적인 그 요소들이 슬쩍 포장을 해서 감춰져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나의 어떤 대리만족 또는 이기적인 이런 요인들이 부끄럽게도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는 그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가끔 이제 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기들 있죠. 아기들을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기들 중에 입양할 아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숭고한 생명의 사랑의 내용과 현장에서도 조건이 따져져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멘이 쉬운 아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아가페적이고 이타적으로 사랑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근데 그 의무와 책임이 조건절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는 거죠. 10장 13절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반어법으로 설명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네 행복과 네 유익을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규칙들을 준비해 놓았다. 이 규칙은 뭐예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이 앞에서 그 행복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11장 8절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여기서 두 땅을 비교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이고 너희가 나온 땅 애굽은 어떤 땅인가 이 두 땅을 비교를 해줘요. 그런데 이들이 나온 땅은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그림이죠? 애굽 땅은 평평합니다. 거기 산이 거의 없어요. 평평해요. 그리고 애굽 땅은 그 생명줄과 같은 무슨 강이 있죠? 유명한 강. 나일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끌어서 밭에다가 댑니다. 자, 근데 여기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는 너희가 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심고, 그 다음에 발로 물 대기를 한 것 같다. 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물을 대기 위해서 계속 발로 밟아서 동력을 끌어들여서 밭에다가 물을 전부 대야 돼요. 그리고 관계수로를 만들고. 구약성경에는 강이라는 표현이 그냥 강,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지 않는 강은 자연적인 강을 말하지만 그 강, 정관사가 붙은 강은 사실상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이게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관사가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 땅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이 심고 거두는 수고의 결과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애굽 땅이 갖는 특징이고 성격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밖에 모든 삶의 본질과 행태가 꼭 이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는 그 삶의 기초와 원리가 뭐예요? 자기가 심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그 열매를 거둬야 돼요. 이게 애굽 땅이 소개되고 있는 중요한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반면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뭐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평평한 평지가 농사하기 좋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농사하기 좋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농사하기 좋은 것은 아니죠. 그건 농사하기에 아주 나쁜 땅입니다. 어디가? 가나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나안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것을 흡수하는 땅이래요. 자, 이 설명이 말하고 싶은 궁극적 의도가 뭘까요? 그 땅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애써봐야 소용없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 땅은.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애쓰고 심고 거둬야 소용없는 땅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가나안 땅은 뭘 훈련하고 뭘 배우는 땅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산과 골짜기밖에 없고 물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어요? 여긴 인간이 애써야 수고해야 소용없는 땅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 말을 성경은 어떻게 했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연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주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시대에는 어떤 지역적인 땅을 얘기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걸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서의 모든 내용이 전부 주제가 뭐였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일절 전쟁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항상 좋았나요? 매일 전쟁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전쟁은 그들이 총칼로 이겨서 빼앗은 전쟁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경험케 하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를 계속 잊을만 하면 가르쳐주시고 잊을만 하면 경험케 하시고 그거를 배우는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해야 제가 삽니다. 이거 몸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실패하면 그 주간 실패하는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부터가 아닙니다. 주일부터예요. 그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를 또 주님께 맡깁니다. 요즘 금요일은 불금이라 그런다면서요. 불타는 금요일. 맞습니다. 금요일은 기도의 불을 기르는 금요일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흔들며 환락에 취하는 금요일이 아니라 10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이 또 때마다 은혜를 통해서 심야 버스를 또 운행케 하셨잖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는 12시 넘어서까지 버스가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노선이 확대될 거예요.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께. 아, 그분 결제하면 끝나는 거지 뭐.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의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가장 고룩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가 갖는 속성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깨끗하고 맑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 저 유아실에서 싸우는 거 보세요. 어디 그것들이 깨끗한가? 못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만 의지해요. 부모만.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을 향해서 또 한 주를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 상히 여겨주시옵소서.